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이제 부활주일입니다. 근데 오늘은 좀 설교를 다른 방향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제목 자체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의 의미 이렇게 이제 잡았습니다. 요즘 세상이 너무 힘들고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의인들이 고통을 받고 이런 가운데 제가 지난주에는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산다 이런 그 제목의 설교를 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해도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산다. 믿음. 그래서 오늘은 그 믿음이 뭔가 예수님과 관련해서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뭔가를 자세하게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길게 설교를 준비하고 또 밤에도 생각하고 아침에도 생각하고 읽고 그러고선 이 자리에 쓴 게 그게 몇 번 되지 않는데 오늘 설교는 그런 설교예요. 그러니까 이해하기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해하기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제 진리의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렇게 냉철하게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그 역량을 주시거든요. 그거를 우리는 침례교인들은 soul competency 그렇게 얘기해요. 그건 또 뭐냐? soul liberty가 있고 soul competency가 있는데 soul liberty는 양심의 자유를 이야기하는 거고 soul 우리 영혼이 competency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생각을 하시고 오늘 그 설교가 쉽지 않습니다. 저도 쉽지 않고 아마 이해하는 분들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soul competency, 영혼의 유능성, 영혼의 역량이라고 하는 이런 걸 좀 생각하시면서 하나하나 목사가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가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하시면서 끝까지 따라오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시작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했는데 먼저 세 가지 질문을 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 손에 뭘 쥐고 있는가? 우리 손에 무언가를 이렇게 쥐고 있냐 말이에요. 둘째, 우리 안에서 내적으로 무슨 증거를 가지고 있나? 세 번째,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실 건가? 이 세 가지가 믿음의 핵심 개념입니다.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12장 1절 2절을 읽었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11장 1절 가서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실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장로들 구약시대에 우리보다 먼저 살았던 그 사람들이 믿음으로 좋은 평판을 얻었다. 그래서 세 단어가 나옵니다. 실체 영어로는 substance라는 말이 나오고 증거, evidence라는 말이 나오고 좋은 평판, good report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 사도 바울이 믿음에 대해서 이 세 개의 개념을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10장, 11장, 12장 여기에서 정밀하게 이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전개하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장에 나오는 고난당하는 히브리 성도들 또 11장에 나오는 구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 그리고 마침내 12장 1절 2절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믿음의 개념, 실체, 증거, 그 다음에 좋은 평판 이것이 어떻게 완성이 되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지난주는 고난주간이었고 이번주는 온 세상이 부활주일로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고뇌, 십자가, 무덤 속에서의 그 고통, 그 다음에 부활, 그 다음에 승천에 이르기까지 그 의미, 이것이 믿음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반대, 이거를 오늘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참 어려운 사람이구나, 내가. 말이 부족하고 이걸 좀 어떻게 좀 잘 설명을 해야 될 텐데 이게 잘 안 되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타고난 설교자는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거 좀 이해를 하시고 여러분이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나오는 실체와 증거라고 하는 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바라는 것들의 실체고 그 다음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11장 1절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 믿음을 성경에 가서 찾아보니까 구약에는 두 번밖에 안 나옵니다. Faith라고 하는 말이 구약에 두 번밖에 안 나오고 신약성경에 245번 나와서 Faith, 믿음이라고 하는 이 명사는 성경 전체 247회가 나옵니다. 제가 이번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일까, 물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인 거 빼고 생각해 보니까 이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 믿음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가서 보면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가 이 구절을 많이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우리가 믿음 이야기하면 아 구원받을 때 구원받는 그 수단이 믿음이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 아니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그렇게 하고 대개 거기서 멈추게 됩니다. 더 이상은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믿으면 돼. 그러면 구원받는 거야. 그런데 성경 전체를 살펴보시면 히브리서 11장 제가 읽어보라 그랬잖아요. 아벨부터 시작해서 구약시대의 모든 믿음의 선진들, 열두 사도를 포함해서 지금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았던 그 모든 사람들의 그 믿음은 현재의 삶과 그 다음에 미래의 삶의 모든 것을 쥔 열쇠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단지 구원받을 때 구원의 통로, 구원의 수단, 구원의 방편으로서의 믿음, 이것 이상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현재의 삶과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의 삶, 이 모든 것을 딱 쥐고 있는 그 열쇠가 믿음이다. 믿음. 그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으면 그 이후에는 믿음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는 거, 이게 큰 문제예요. 그게 큰 문제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사도 바울의 서신, 뭐 로마서 이런 거 다 좋아하고 요한복음 다 좋아하고 그러는데 여러분과 제가 진짜 좋아해야 될 것은 히브리서, 야고보서 중에 이런 말씀이에요. 구체적으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삶 속에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책이 히브리서, 그 다음에 야고보서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이 한 구절,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체고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게 오늘 설교의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이 두 단어에 대한 정의를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체, substance라고 하는 말, 뭐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 밑에서 이거를 지탱하는 기초를, 그거를 실체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것이 있어요?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그 건물이 그냥 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밑에 기초가 있어야 건물이 설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걸 우리가 실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감정도 아니고 단순한 그런 어떤 생각도 아니고 우리가 바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바라는 거, 우리가 바라는 것들, 그게 지금 존재하는 것처럼 붙들어서 만들어주는 그게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조금 추상적이라 제가 여러분에게 그냥 예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미국에 다녀왔는데 가기 전에 이제 카카오톡 모의로 해서 손자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 할아버지가 가면 너가 좋아하는 트랜스포머, 뭐 로봇 장난감을 사주겠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할아버지가 갈 때까지 그 장난감이 걔 손에 없어요. 근데 걔는 할아버지가 올 때까지 그 장난감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실체가 된 거예요. 할아버지가 오기만 하면 이건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가지고 어떻게 바꾸고 뭐 하고 머릿속에서 계속 그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트랜스포머가 아직 없어요, 자기 손에. 근데 할아버지가 일단 이번에 오기만 하면, 장난감 가게 가기만 하면 그게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없지만 이미 그 아이의 마음 속에는 이 트랜스포머가 있는 거예요. 그 실체로. 그게 실체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들. 11장 10절에 가서 보시면 우리가 바라는 도시가 있다. 그 도시의 건축자가 만드신 분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는 데를 바라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또 히브리서 11장 35절에 있는 것처럼 영원한 생명과 부활을 바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죄 짓지 않고 죄를 모르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 죽음을 모르고 늙는 것을 모르고 아픔을 모르고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다 바라고 있잖아요. 그게 앞으로 이루어질 건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게 내 안에서는 내 손자가 지금 장난감 받지 않았지만 이미 손에 들고 기뻐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뻐하면서 그거를 실제로 여기는 거 그게 믿음이다. 믿음. 멀리 떨어져 있는 땅을 하나 샀습니다. 땅을 사니까 소유권 등기 문서를 준단 말이야. 아직 가서 내 것이라고 하는 거 확인하지 않았는데 소유권 증서가 있으면 그게 내 거예요. 그 종이가 아니라 그 안에 기록된 그 내용이 이미 실제로 내 거란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약속들, 우리가 바라는 이런 것들은 아직 내 손에 있지 않지만 이 모든 것, 소유권 증서를 지금 내 손에 실제로 가지고 있는 거, 이게 믿음이다. 두 번째, 증거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증거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법정에서 사용하는 그런 말이에요. 증거. 요새 우리 빼박 증거라는 말 쓰잖아요. 빼박 증거. 예, 그렇죠? 그런 증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실을 드러내서 반박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거를 여기 증거라고 하는 말로 사용했어요. 근데 묘하게 여기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믿음은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역설적인지 모릅니다. 증거면 뭘 보여줘야 증거가 될 거 아니에요? 원래는 보여주고 뭐 해야 이게 증거가 되는 건데 저기 히브리서 11장은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가 바로 믿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증거가 될 수 있냐? 여러분 하나님 보입니까? 안 보이죠? 천국 안 보입니다. 여기 11장 3절 가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들이 동물의 세상, 식물의 세상, 별들의 세상 뭐 할 거 없이 모든 그런 그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깨닫나니 그러므로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 있는 것들로 만들어지지 아니하였다. 지금부터 6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을 때 그걸 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 눈에. 그런데 믿음은 그렇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게 믿음이 본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쉽게 풀어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내적으로 확신하며 사는 사람이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마음속에 확신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확신을 갖는데 이건 단순한 생각이나 감정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서 반박할 수 없는 사실로 증거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천국 그게 반박할 수 없는 그런 그 사실 보이진 않는데 그 사실로 마음속에 확고하게 증거로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이런 사람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더 실제적인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실제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삶이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구나. 다른 사람이 볼 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보이는 것을 내려놓고 보이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그의 삶 자체를 다른 사람이 보면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증거라고 하는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믿음이다. 그래서 정리하면 실체는 믿음의 사람이 현재 지금 손에 쥐고 있는 것, 아직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내 손에 있다고, 실체로 있다고 이렇게 믿는 것, 하나님의 소유권 증서, 이게 믿음이고, 증거라고 하는 말은 그 실체가 진짜임을 확증하는 내 안에 들어있는 내적인 증거, 이것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이 나타나는 이거를 증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믿음을 정의를 내리고 히브리서 기자가 12절, 11장 2절에 좋은 평판, good report라고 하는 그런 말을 쓰고 있어요. 장로들이, 구약시대의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으로 좋은 평판을 얻었다, 우리말로는 좋은 평판을 얻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말하는 증거는 믿음을 가진 사람의 내부에서 작동하는 그러한 확증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 결과 믿음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건데, 여기 나와 있는 좋은 평판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잘 살아갖고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 좋은 평판을 듣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좋은 평판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믿음의 삶을 보시고 그리고 공식적으로 평가를 내리는 게 좋은 평판입니다. 카톡이 이제 있고 그러니까 참 좋은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 큰아이들, 큰딸, 큰아이의 이제 손녀가, 연설한 아이가 학교 다니거든요.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 보라고 리포트 카드, 성적표를 보내줘요. 이제 보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도 이거 보세요. 그리고 리포트 카드를 보내줘요. 리포트. 미국 사람들은 성적표를 리포트 카드라 그래요. 리포트 카드. 그걸 보여주면 뭐는 A, 뭐는 B, 뭐 그러면 잘했구나, 뭐 했구나 이러고서 이제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좋은 평판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의 삶을 보시고 성적표를 매겨주시는 거예요. 성적표를, 뭐라고 성적표를 매겨주시냐, 내 믿음의 삶을 보니까 내가 잘했다, 내 믿음이 옳다 하고 하나님이 공식 도장을 딱 찍어주는 게 이게 좋은 평판이에요. 좋은 평판. 그러니까 실체, 증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찍어주시는 이 성적표 도장, 정말 잘했다, 내 믿음이 옳다 하고 도장을 찍어주는 그 일, 이 세 가지가 믿음의 개념이다. 사람들의 칭찬이 아니에요. 세상의 역사책에 이름을 대는 게 아닙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믿음 면에서 정확하고 옳고 올바르게 행해서 그래서 내가 승인의 도장을 찍어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그게 좋은 평판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에게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6절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예를 잠시 들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것을 붙들었어요. 실체로 붙들고 그것이 진짜라고 한 사실을 마음속에서 확신하고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그게 증거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좋은 성적표를 매겨주셨습니다. 자, 먼저 11장 8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아 훗날 상속재산으로 받게 될 것으로 나아가면서 순종하였고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나갔으며, 아직 그 땅을 본 적도 없어요. 저기 바빌론, 이라크 있는데 거기서 지금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런 거예요. 그 땅을 본 적이 없어요. 심지어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근데 어때요? 짐을 다 싸고 그리고 떠납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보진 못했는데 이미 이게 실체가 된 거예요, 내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발걸음을 띄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자, 11절 9절 가서 보니까 믿음으로 그는 낯선 나라에 체류하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체류했다. 잠시 머물렀다는 거예요. 영원한 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다음에 자기와 함께 동일한 약속의 상속자가 된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들에 거했다. 그 땅에 들어갔어요.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소유했으면 집을 짓고 살아야 되는데 계속 떠돌아다니니까 장막, 여기 텐트 치다가 여기 텐트 치다가 여기 텐트 치다가, 이게 장막의 의미가 그런 얘기예요. 영구한 땅으로 자기 때 그걸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나와 내 자손들이 영원 무궁토록 상속 재산으로 받을 그런 땅이다, 이 사실을 붙들고, 그게 실체잖아요.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들, 그 약속에 따라 지금 1948년 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금 돌아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붙든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이미 내 것으로 붙들었어요. 이게 실체입니다. 실체. 두 번째 증거가 뭐냐? 11장 10절. 이는 그들이, 그가 기초들이 있는 한 도시를 바랐기 때문이라. 그것의 건축자와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땅을 준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단순히 가나안 땅만 본 게 아니에요. 더 깊은 것을,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더 깊이 있는 것을 바라봤어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건축하시는 도시를 바라본 거예요.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도시 눈으로 보지 못했어요. 근데 어땠어요? 내적으로 확신한 거예요. 그게 증거입니다. 내적으로 확신하면서 장막에 살아도 흔들리지 않고, 현실이 불안해도 흔들리지 않고, 아브라함이라고 해서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닙니다. 두려움이 닥쳤어요. 아내를 빼앗길 이와 같은 상황이 닥쳤어요. 두려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 도시, 그것이 나의 영원한 거처라고 하는 그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아브라함이 살았다. 그래서 그것이 마음속에 이건 진짜야, 이 하나님의 도시는 진짜 내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증거를 가지고 살면서, 그래서 13절에 뭐라고 기록이 돼 있냐, 멀리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들을 보고 확신하며, 이게 증거란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해요? 확신하며 부둥켜 안고 끌어안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너무 놀라운 그런 말입니다. 그 13절 거기 가서 뭐 임브레이스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너무 기쁘면 꽉 부여잡는 거예요. 그 부여잡는 이 증거의 삶을 아브라함이 살았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확신하며 끌어안았다. 보진 못했지만 이미 이것이, 이 도시가 내 도시라고 하는 그런 사실, 그 하나님이 바로 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부둥켜 안고 확신하며 살았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좋은 평판을 주세요. 11장 16절 가서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하고 하나님이 증인의 도장을 빵 하고 찍어주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뭐라고 해도 이 사람은 내 사람이야, 나는 이 사람의 하나님이야 라고 하나님이 증인의 도장, 좋은 평판, 좋은 성적표를 아브라함에 주셨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삶을 여러분이 증거, 그 다음에 실체, 그 다음에 좋은 평판으로 해서 여러분이 가서 대입을 해보시면 다 똑같은 패턴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걸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땅이 없었어요. 하나님 주신다고 했는데 땅을 실제로 찾지 못했단 말이에요. 집도 없었어요. 그래서 텐트 치며 살았어요. 도시도 세우지 못했어요. 겉으로 보면 실패자처럼 보일 수 있는데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뭐라 그러냐, 내가 내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좋은 평판이다. 자, 그럼 이런 걸 보면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는다, 구원에 이르기 위한 그 통로가 믿음 맞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구원받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우리가 이 삶을 사는 동안 구원 이후에 우리의 삶 전체를 지배하는 실제적인 원리가 믿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설교하고 히브리서 10장, 11장, 12장 말씀을 꼭 이번 주엔 읽어봐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이 말하는 이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이에요. 근데 이게 히브리서 11장에만 나오는 믿음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믿음 이야기할 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다 이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구원의 통로로서의 그 믿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려서 구약의 믿음도 이 믿음이고 신약의 믿음도 이 믿음이고 아브라함의 믿음뿐만 아니라 노아의 믿음, 아벨의 믿음, 거기 나와 있는 사라의 믿음, 요셉의 믿음, 모세의 믿음, 다윗의 믿음 해서 구약시대 모든 사람들의 그 믿음, 그뿐만 아니라 열두 사도의 믿음과 그 이후의 믿음을 가지고 신약 교회를 개척해서 이때까지 우리를 위해서 수고했던 믿음의 그 선진들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믿음이 동일한 믿음이다. 동일한 믿음이에요. 자,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 우리가 바라고 있단 말이에요. 바라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근데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거를 지금 이 시간 내 손에 있다, 실체로 있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 붙드는 게 그게 믿음이다. 두 번째, 그것들이 진짜라고 한 사실을 내 마음속에서 확실한 증거로 확신하는 게 그게 믿음이다. 세 번째,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좋은 평판, 좋은 성적표를 주시는 것, 이 세 가지가 믿음의 요소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시대마다 바뀌는 개념이 아닙니다. 구약의 믿음, 신약의 믿음 본질 면에서 동일해요. 대상과 계시, 이거는 점진적으로 드러나지만 믿음의 본질은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보지 못한 것들을 붙들었듯이 저와 여러분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도 보지 못한 것들을 지금 붙들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차이가 있다면 아브라함보다 우리는 더 많은 계시를 받았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어요. 어렴풋하게 메시아가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우리처럼 이렇게 신약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전체를 다 알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이 세 가지 본질, 그거는 똑같았다. 보지 못했지만 어떠래? 붙들었단 말이야. 보지 못했지만 확신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 이게 믿음이다. 그게 아벨부터 시작해서 맨 마지막에 구원받을 그 사람까지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본질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그냥 단순한 위인전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이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모든 시대의 믿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보지 못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실제로 지금 내 손에 있다고 이렇게 손에 꽉 이렇게 붙들고 마음속에서 확고한 그런 증거로 이거를 확증을 하며 그러면서 끝까지 하나님에게서 좋은 성적표를 받는 그날까지 살아가는 이 모든 것, 이거의 핵심이 바로 믿음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이야기를 히브리서 11장에서 이야기하냐? 히브리서 11장은 히브리서 10장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10장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 11장이 나오는 거예요. 자, 10장 32절에서 35절 가서 보면, 그러면 이 고통을 당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히브리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기록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10장 32절에 뭐라고 기록이 돼 있냐? 그러나 너희가 히브리 성도들,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그 신학교의 성도들, 조명을 받은 뒤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냈던 이전 날들을 한번 회상을 해봐라. 한번 무슨 일이 너희에게 닥쳤는지, 예수님을 믿고 났더니 무슨 일이 닥쳤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고선 뭘 얘기하냐, 33절에 구체적으로, 한편은 너희가 비방과 고난으로 말미암아 구경거리가 됐고 다른 한편으론 그렇게 취급받는 자들과 사귀는 자들이 되었으니, 지금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무슨 일을 겪었어요? 고통과 고난과 조롱과 핍박의 대상이 됐고, 또 동시에 그렇게 고통과 고난과 핍박의 조롱이 대상인 그 사람들과 하나가 되는 이와 같은 일을 너희가 겪지 않았냐. 그걸 왜 겪었냐 이거예요. 34절에 이는 왜냐하면 너희에게 하늘에,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더 좋고 영구한 실체가 있는 줄 너희 자신이 알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또 무슨 단어가 나와요? 실체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있잖아요. 실체. 그 실체가 있는 것이 확신이 되었기 때문에 뭐라고 여겼냐? 나오냐? 너희가 결박 중에 있는 나를 불쌍히 여겼고 너희 재산을 노략당하는 것도 기쁘게 여겼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정말 힘든 그런 일을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재산까지 노략당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일을 기쁘게 여겼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늘에 더 좋고 영구한 실체가 있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알았기 때문에 이게 믿음의 삶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실체, 더 좋고 영구한, 영원 무궁토록 지속이 되는 이와 같은 실체, 그게 내 속에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자기 재산이 노략당해도 어때요? 기쁘게 여겼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내 모든 게 노략을 당하고 내가 조롱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수모를 당하고 고문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게 더 좋고 영원한 것과 같은 실체가 있는 것, 그걸 내가 알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기쁘게 여겼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와 같은 실체가 너희에게 닥칠 것이니까 그래서 너희가 기쁘게 여겼다고 하지 않아요. 다시 한번 가서 그 말씀 보기 바랍니다. 너희에게 지금 이 시간 하늘에 더 좋고 영구한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있다. 그걸 너희가 알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기쁘게 여기며 참았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미래에 이런 일이 생길 거야 하고 낙관하는 게 아니라 이미 그 실체가 내 손안에 지금 이 시간에 있다는 거, 이거를 확증하는 게 그게 믿음이다. 그래서 그 다음 절 35절에 그러므로 너희의 확신을 버리지 말라, 너희의 믿음의 증거를 버리지 말라. 그 확신에 큰 보상의 보응이 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에게서 좋은 성적표를 받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좋은 평판을 받는 게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걸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다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어떻게 믿어야 할지니라. 지금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확신은 단순한 그런 자신감이 아니에요. 왕이 있는데 왕 앞에 나갈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게 그게 확신입니다. 왕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권리.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면서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4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히브리서를 읽었으면, 11장을 읽었으면 앞부분 쭉 가면서 아브라함 이야기 쭉 나오면서 어느 면에서 믿음 면에서 성공하고 복을 받은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제 나오다가 35절부터 이게 반전이 되면서 믿음 때문에 고통을 당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11장 35절 읽겠습니다. 여인들은 자기들의 죽은 자들을 다시 살려서 받기도 하고, 여기까지가 좋은 부분이에요. 좋은 부분. 믿음을 가지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그런 내용이 거기까지 기록이 돼 있고, 그 다음부터는 다른 이들은 고문을 당하되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고 구출받기를 원치 아니하였으며, 고문하는 자들이 믿음을 버리면 살려주겠다 그렇게 얘기할 때 구차하게 이 세상에서 생명을 연장하고 사는 것보다 나는 영원한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더 좋다 하고 구출을 바라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출을 바라지 않았다. 또 다른 이들은 심한 조롱과 채찍질의 시련과 참으로 또한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겪었느니라. 그들은 돌로 맞기도 하고 톱으로 잘리기도 하며, 이사야가 톱으로 잘려서 죽었다는 이와 같은 전승이 내려옵니다. 시험을 받기도 하고 칼로 죽임을 당하기도 하며 양가죽과 염소가죽을 입은 채 떠돌아다니고 궁핍과 고난과 고통을 당하였으니 세상은 이런 사람들에게 합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이 사막과 산과 동굴과 땅굴에서 떠돌아다녔느니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이거 가서 여러분 읽어보시면 이거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가서 읽어보세요. 이거 성공 스토리가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 번영신학하고 이런 사람들 눈에 보면 완전히 실패한 이야기예요. 인생 망가진 사람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눈으로 보면 실패에 지나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냐? 거기에 세상은 이런 사람들에게 합당한 데가 아니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이 사람들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실체를 손에 쥐고 살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합당한 장소가 아니었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하고 조금 아까 봤던 히브리서 10장에 나오는 그 히브리 성도들 이야기가 얼마나 이렇게 정확하게 매칭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의 성도들 가서 보니까 10장 33절 비방과 고난을 받으며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고 조소거리가 됐다. 11장 성도들도 36절에 조롱과 핍박과 채찍질을 당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10장 34절에 히브리 성도들은 심지어 재산 노략당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와서 재산을 노략당했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또 히브리서 11장의 성도들도 37절에 궁핍과 고난과 고통을 받았다. 34절 10장에 가서 보면 성도들이 결박당한 일에 동참했다. 11장 36절도 성도들 역시 결박과 투옥을 당했다. 이렇게 이제 해서 구약시대의 그런 성도들과 지금 히브리 성도들이 동일하게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겪고 고통을 겪는 이런 모습을 그 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의 공통분모가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그룹 모두 실체를 붙들고 살았다는 거예요. 실체를 붙들고 살았다. 10장 성도들은 뭐라고 써 있어요? 하늘에 더 좋고 영구한 실체가 있는 것을 믿고 그래서 재산이 노략이 돼도 그걸 기쁨으로 여기며 살았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11장은 그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37절에 35절에 다른 이들은 고문을 당하되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고 구출받기를 원치 아니하였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예수님 부인하면, 네, 믿음 버리겠다고 약속하면, 네, 그러면 더 이상 고문하지 않겠다. 근데 뭐라 그래요? 더 좋은 부활, 더 좋은 부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 구차하게 이 땅에서 더 생명을 연장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을 택했다고 지금 성경 이야기. 그게 뭐예요? 영구한 실체, 영구한 실체를 이 그룹도 가지고 있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들에게 둘 다 좋은 성적표를 주셨다는 거예요. 11장 39절에 뭐라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들은 다 믿음을 통해 좋은 평판을 얻었다. 누구에게서? 하나님에게서 다 좋은 성적표. 너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야, 내 사람이야, 내가 내 하나님이야 하는 이와 같은 좋은 성적표를 받았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정말 믿음으로 산 사람이야. 실체와 증거 이걸 가지고,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산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좋은 성적표를 줬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기 히브리서 11장 여기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은 다 구약시대 사람들이에요. 끝에 가서 보니까 이들은 다 믿음을 통해, 구약성도 이 성도들은 믿음을 통해 좋은 평판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다 받지 못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으로 받지 못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더 좋은 어떤 것을 마련하사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더 완전하게 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맨 마지막에 영화로운 몸을 가져야 되는데 그 영화로운 몸, 그 부활 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구약 성도들, 이 성도들이 신약 성도들의 부활이 될 때까지 같이, 그래서 동일하게 돼서 영화로운 몸을 얻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그래서 아직은 미완성 상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러고 나서 어디가 나오냐?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이 나오는 거예요. 10장과 11장의 피날레라고 얘기하죠. 정점이 바로 12장 1절 2절의 말씀이에요. 히브리서의 구조 10장 11장 그 다음에 12장이 지금처럼 이렇게 나뉘어 있는 게 아니고 10장 여기까지 11장 여기까지 12장 이게 아니야. 어떻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의 통째로 된 그런 문서란 말이에요. 그래서 11장 그 다음에 10장, 11장, 그 다음에 12장 앞부분 여기까지가 다 믿음에 관한 건데 그 믿음에 관한 총정리가 12장 1절, 2절에 지금 나와 있는 거다. 그렇게 이해하고 성경을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큰 구름 같은 증인들, 어떤 사람에 대해요? 믿음의 실체를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은 이런 사람들이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까 우리가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있는 경주길을 달려가야 된다. 지금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킹제임스 성경을 들고 근본적으로 성경 말씀 그대로 믿으며 살아야 되겠다 하는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고통이 있어요. 핍박이 있어요. 조롱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름 같은 증인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 그렇죠? 그 사람들과 함께 저와 여러분이 인내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경주길을 달려가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0장의 히브리 성도들, 그 다음 11장에 처음부터 나온 아벨,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요셉, 다니엘, 말라기 등 구약시대의 그 모든 성도들, 고통받은 그런 모든 성도들이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그 사람들과 함께 어떻게 해야 돼요? 경주길을 같이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경주길. 근데 그 경주길을 누가 마련했냐? 믿음의 경주길을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수치를 멸시하시며 십자가를 견디셨고 하나님의 왕좌 오른쪽에 앉혀주셨다. 자, 그러니까 지금 10장 11장이 어디를 향해서 지금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12장 1절 2절을 향해서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 성도들의 고난, 아벨의 희생제사, 노아의 방주, 아브라함의 순종, 모세의 선택, 이름 없는 수많은 그러한 그 믿음의 순교자들, 이 순교자들이 한 가지 질문을 향해서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실체와 믿음의 증거와 좋은 평판, 이거의 완전한 모습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걸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질문 다시 말씀드릴게요. 믿음의 실체, 그 다음에 믿음의 증거,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좋은 평판, 여기에 대한 완전한 예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지금 히브리서 12장 2절이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이. 그래서 거기 가서 보니까 그 답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창시자라고 하는 말은 무언가를 만든 사람이다, 그런 얘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믿음의 경주길을 우리가 달려가잖아요. 그 길을 만든, 믿음이라고 하는 그 길을 만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신데, 만들기만 하고 그냥 가만히 계시면 우리가 어떻게 쫓아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신 분이냐? 하나님, 예수님이 그 길을 만드시고 맨 앞에 선두주자로 나가셔서 맨 앞에 달려가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 그게 믿음의 창시자라는 이야기고, 그 믿음의 길을 맨 끝까지 가셔서 완성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모든 성도들, 신약시대의 모든 성도들, 그 성도들의 그 믿음의 여정, 믿음의 그 경주길, 그 길을 여시고, 오직 믿음으로만 되는 거니까 그 길을 여시고, 믿음이 이런 거라 하는 거를 맨 앞에 선두주자로 나가셔서 그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시고 그거를 완전히 끝을 내신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고. 그게 히브리서 12장 2절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모든 믿음의 인물들, 그 사람들이 붙들었던 믿음의 실체가 누구냐?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들 안에 가지고 있던 믿음의 내용이 뭐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받은 그 좋은 평판의 근거가 뭐냐?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이게 히브리서 12장 2절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체와 증거와 그 다음에 좋은 평판, 이 모든 것의 근원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실체, 증거, 좋은 평판 이런 이야기를 했으니까 예수님 안에서 이걸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이제 고난주간, 그 다음에 이제 부활주일, 이런 거 이제 우리가 봤으니까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완전하신 사람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7절 가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분께서는 친히 육체로 거하시던 때,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단 말이에요. 자기를 사망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분께 강력한 부르짖음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리셨고 친히 두려워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셨다. 그분께서 아들이실지라도 친히 고난받으신 일들로 말미암아 순종하기를 배우셔서 완전함에 이르렀다. 지금 예수님의 인성적인 측면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100% 하나님이시고 또 동시에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이 100% 사람이셨단 말이에요. 그 사람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믿음의 본을 어떻게 남기셨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보니까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믿음의 실체를 붙드셨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오, 내 아버지요.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서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건 뭡니까? 십자가, 고통, 그렇죠? 어두움, 말 그대로 땀이 어떻게 돼서 핏방울처럼 돼서 떨어졌다고 그 정도로 인간적인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시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인성을 가지셨으니까 그분이 몸으로 느끼는 두려움이 있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이 붙드신 게 뭐냐? 예수님이 붙드신 게 아버지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 예수님이 바로 그 순간에 아버지의 뜻을 붙드신 게 이게 믿음이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는 것, 그 겟세마네의 고뇌, 핏방울 이런 거 따르지 않으시고 뭘 따르셨어요? 보이지 않는 것, 다시 말해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거를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쥐어 잡으셨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드디어 십자가에 달리게 됐잖아요. 자, 히브리서 12장 2절이 뭐라고 얘기하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수치를 멸시하시며 십자가를 견디셨다. 그렇게 돼 있어요. 십자가에 지금 달렸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뭐예요? 고통과 수치와 조롱과 핍박과 그 다음에 오후 3시에 엄청난 어둠이 닥친 이런 모든 걸 지금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걸 본 것이 아니라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 그 내적인 확신을 가지고 십자가를 견디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 기쁨은 감각으로 느껴지는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런 기쁨, 그거를 예수님은 실제로 자기 손안에 쥐고 그리고 십자가를 멸시하시고 이기셨다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믿음의 증거가 된다. 역사상 가장 강력한 믿음의 증거.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는데 그 증거 중에 가장 강력한 증거가 뭐냐? 십자가에서 죽임당하는 그 순간에 그걸 기쁨으로 여겼다. 그게 믿음의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또 끝난 게 아니죠. 무덤 속에 사흘 동안 침묵 속에 예수님이 갇혀 있었잖아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완전한 패배고 실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침묵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약속의 말씀이 있었어요. 시편 16편 10절에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다. 이 말씀,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면서 죽으시면서 그 약속을 부여잡고 그 약속이 실체가 되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그 믿음의 역사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약속이 예수님이 부여잡았던 실체다. 그래서 무덤이 이 실체를 반박하지 못하고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뭐냐?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승인하신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드디어 셋째 날이 됐어요. 아침에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그 믿음의 실체가 확인이 된 날, 그 날이 바로 예수님 부활하신 그 날이다. 다시 말해,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붙잡았던 그 하나님의 뜻, 십자가에서 바라보셨던 그 기쁨, 무덤 속에서 흔들리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약속, 이 모든 실체가 부활의 날 그 아침에 어떻게 현실로 드러나게 된 거예요. 이게 부활의 확실한 그런 증거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이거를 우리가 오늘 말로 표현하면 소유권 증서, 그것이 내 손안에 확실하게 들어온 그 사건이 된 거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뭐예요? 제 손자에게 장난감 사줄게 하고 할아버지가 가서 드디어 그날 가서 사줬잖아요. 그게 그날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 이루어진 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다. 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승인, 두 번째는 부활은 예수님께서 받으신 최고의 공식적인 승인이 이 부활이에요. 로마서 1장 4절에 그분 예수님께서는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권능 있게 하나님의 아들로 밝히 드러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사람은 내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밝히 온 세상에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그런 일이 이 부활의 날에 일어나게 됐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절에 좋은 평판, 이것하고 이게 어떻게 연관이 되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두 가지를 하셨어요. 첫째, 내 아들의 믿음의 삶은 완전했다. 하나님이 도장을 찍은 거예요. 좋은 평판을 주신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뭐가 있냐. 로마서 4장 25절에 그분께서는 우리의 범죄들로 인해 십자가에 넘겨지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려고 다시 일으켜주셨다. 다시 말해 내 아들의 대신 속죄는 완성이 됐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도장을 찍으신 거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뭐가 있어요? 그리고 결국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왕좌 오른쪽에 앉혀주셨다고 12장 2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 믿음의 완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분께서는 드디어 맨 끝에 어떻게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왕좌 오른쪽에 앉혀지시는 이와 같은 영광을 누렸다는 겁니다. 자, 겟세마네에서 붙들었던 그 하나님의 뜻, 십자가를 견디게 했던 그런 기쁨, 무덤 속에서 흔들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약속, 이 모든 것이 부활과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승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좌 오른쪽에 앉는 것과 같은 영광을 취하심으로 이 모든 것이 완전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히브리서 12장 2절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근데 이게 뭐냐? 이 완성이 우리의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이 믿음의 길에 누가 이 믿음의 길을 만들어요? 예수님이 만들었어요. 누가 맨 앞장 가시면서 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이 모든 길을 누가 완성하셨어요? 예수님이 완성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 믿음의 길을 쫓아가는 우리도 맨 마지막에 여기 완성된 그 자리, 하나님의 왕좌 오른쪽에 앉는 그 자리, 거기에 올라가는 그런 기쁨과 영광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셨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좀 난해한 설교를 했어요. 난해한 설교를, 이걸 좀 이해를 할 정도가 돼야 되는데 제 말이 좀 부족해서 이해를 얼마나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지금 부활주일 이야기하는데 부활주일에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둬야 되냐. 거기 12장 2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장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눈을 둬야 된다. 그분의 겟세마네, 그 겟세마네의 실체 뭐예요? 하나님의 뜻. 눈에 보이는 거, 고통, 고난 이런 거 말고, 고뇌 말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 그거를 확고하게 부여잡는 거. 십자가 그거 좋아할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그걸 기쁨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걸 기쁨으로 그렇죠? 그 예수님의 빈무덤, 하나님께서 최고의 승인을 주신 거예요. 이 사람 진짜 내 아들이다. 그게 부활의 큰 의미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왕좌 오른쪽에 앉혀주셨다. 뭐예요? 이 모든 믿음의 완성, 이것을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가시면서 믿음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선구자로서 걸어가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마무리하셨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운명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걸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체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 장로들, 구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좋은 평판을 믿음을 통해서 얻었다. 이런 거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지금 손에 부여잡은 실체가 있나? 정말 저 하늘나라가 내 거라고 하는 그 실체가 정말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정말 강력한 내적인 그런 증거가 있나? 내 속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밖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삶이 있나? 이런 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정말 내 아들이다. 넌 정말 믿음의 삶을 살았다고 좋은 성적표를 주시고 결국 하나님의 왕좌 오른쪽에 영화로운 몸을 입고 그게 최종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는 놀라운 일이 우리 삶에서 충만히 일어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